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난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슈이치라는 일본 의사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약 1,000명의 환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본 후에 두 가지 책을 편찬했습니다. 하나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떻게 보면 25개의 후회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책은 12 감동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1,000명의 환자를 대한 후 당신이 만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후회를 남기고 떠난 사람,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 후회 모음집에 나오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감동 모음집에는 12명의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행복의 언어를 남기고 떠난 사람, 최선의 순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따뜻한 유머를 남기고 떠난 사람, 이렇게 해서 12 감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2명의 감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고 11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사람이지만은 왜 그랬겠습니까? 저자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번째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후회의 삶에서 감동의 삶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장면에는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말씀들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두려움 가운데 집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도마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8일 후에 주님께서 또다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제자들은 두 번 부활의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약 10일 이상은 지났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제가 계산해 보았는데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7명이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뭐 제일 쉬운 건 얘기를 했겠죠. 특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음에는 주님이 또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나누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상의 날개를 펴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배는 고파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앞장을 서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가 가만히 집에 앉아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먹고 살 일이 급해서 다시 배를 타고 나왔던 자신의 모습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이왕 나왔으니 끝까지 고기를 잡습니다. 후회의 마음을 안고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속으로 베드로를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후회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보통 때 같으면 무슨 상관이요? 잘라버릴 텐데 많은 후회 가운데서 얼떨결에 대답한 것 같습니다.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넘치는 후회 때문인지 주님을 먼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오기 전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말입니다. 베드로의 옛날 버릇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동안 괜히 후회한 것을 후회하면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육지의 와보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잠시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입니다. 숯불 그리고 생선과 떡. 배고픔도 다 있고 베드로에게는 몇 가지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숯불을 보자마자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혔을 때 불을 쬐면서 마당에 있다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후로 불은 베드로를 도리어 얼어붙게 만들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짓궂게 숯불을 피워놓았습니다. 주님이 피운 숯불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주님은 놀리는 듯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지?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런데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생선과 떡. 생선과 떡은 어디서 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생선과 떡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되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은 그 바로 그 현장이 그 현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 장면 때문에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것과 주님의 위대함을 나타낸 오병이어의 사건?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땅에 앉아서 짓궂은 장난을 하고 계십니다. 두 이야기를 하나의 멋진 이야기로 꾸밀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숯불의 아픔, 곧 배신의 이야기와 더불어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함께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가지고 이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한단다. 그러니 나를 부인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던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사실 방금 잡은 생선도 오병이어만큼 놀라운 기적의 산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질 듯 잡은 자체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친히 숯불 위에 펼쳐진 생선은 바로 오병이어와 다름없음을 확증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좋아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토록 싫어한 자신의 수치의 사건은 동전의 양면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조반을 먹으라. 숯불을 가지고 요리하신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연료로 삼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비로소 완성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 여기에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로 차여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 또 하나는 팬터시. 우리들의 마음의 수치심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치심이 없으면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어울리지 않은 팬터시가 항상 살아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두 가지는 전혀 어울리지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두 가지가 우리들 인생에 차지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치심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팬터시는 그야말로 팬터시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꿈입니다. 33년간 인간으로 사셨던 주님은 이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면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살고 있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고뇌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환상 속에 살고 있는 베드로 너무나 잘 가까이 보아왔습니다. 아울러 늘 성급한 베드로, 특히 당신을 세 번씩이나 배신한 후 수치심에 가득 찬 그 모습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기 전에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수치를 상징하는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징하기 위하여 생선과 떡을 숯불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것을 친히 이해하시고 그의 꿈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이후로 최고의 사도가 되어갑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이야기도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료가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후회의 사람이 아니라 감동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베드로의 후회로 가득 찬 이야기를 이처럼 아름답게 요리하신 부활의 주님은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서 그 놀라운 요리 솜씨를 발휘하고 계실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1. 수치심으로 가득 찬 사람. 2. 아울러 판타지 속에 사는 사람. 아직도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루살렘 성지에서 한 달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5년 전 일입니다. 아직도 그곳에서의 몇몇 장면은 뚜렷이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승천하신 주님의 마지막 발자국 자림. 돌에 왼발 오른발 두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돌을 마지막으로 밟으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내인이나 관광객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안 믿었고요. 어떤 장사꾼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재미있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밟은 돌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승천을 생각하기에 그래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혼자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장사꾼들은 이것은 안 만들어놨지? 주님께서 앉으신 자리. 주님께서 분명히 앉아서 조반을 드셨을 텐데 부활하셨던 주님이 앉으셨던 것 왜 안 만들어 놓았나? 생각해보니까는 발자국보다는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언젠가 누군가 어느 장사하기를 원해서 어느 분이 또 가서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앉으신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당장 그것을 파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수치심과 판타지 사이에 헤매고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 마음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앉으시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벌이십니다. 놀라운 요리사가 되십니다.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최고의 기적을 만드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앉아 계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수치심이 괴롭히십니까? 수치심에 걸맞지 않게 또 엉뚱한 팬터시가 늘 떠오르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런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안에 좌정하시기 원하십니다. 좌정하신 후 놀라운 이야기를 창조하십니다. 열두 번째, 감동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오병이어의 감동의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주님은 창조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1955년 12월 1일 몽고메리 알라바마에 42살 난 여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차비를 내고 차에 오르니 앞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앞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로 가서 앉아요. 운전수가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여인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위에 앉아 있는 백인들도 따라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끝내 운전수는 차를 정지하고는 경찰에 연락합니다.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감금합니다. 그로 인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흑백 차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 여인의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로자 파크스입니다. 이 여인이 백인 좌석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부활의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처럼 그 여인은 자신이 앉아야 할 곳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흑인으로서 많은 수치를 지고 살았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엄청난 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모신 그 여인은 이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멋지게 요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자기가 앉아야 할 역사적인 장소에 앉은 것입니다. 이에 부활의 주님은 멋진 이야기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교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데나 앉지 마십시다. 선별하여 앉으십시다. 우리들이 앉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은 곳에서 새롭게 펼쳐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생각하며 외치십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진 것도 너무나도 힘드셨을 텐데 부활의 주님이 되신 후에도 주님께서 고작 찾아오신 인간은 수치심과 팬터시에 가득 찬 인간들이었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 수치심과 팬터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이제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앉아야 할 역사적인 곳에 앉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이후로 펼쳐질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대하며 늘 외치게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